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소재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5일 격렬한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 추산으로 약 2,000명이 아조우스탈 제철소 안에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민간인 수백 명도 제철소 안에 대피해 있습니다. 제철소 안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이끄는 아조우 연대의 스비아토슬라브 팔라마 부사령관은 우크라이나 채널 24에 러시아군이 제철소 안에 들어왔고 격렬한 저항에 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팔라마 부사령관은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다친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제철소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압력을 넣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친 군인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저항하는 아조우 연대 군인들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항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오늘 10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세컨드 젠틀맨을 축하 사절로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세컨드 젠틀맨은 미국 권력 서열 2인자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그 엠호프 변호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부인인 해리슨 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에 취임한 이후 엠호프 변호사가 외국 정상 취임식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외국 순방에 나서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그는 지난해 8월 도쿄 장애인올림픽에 미국 사절단을 이끌었고 11월에는 부인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엠호프 변호사는 아내가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부통령에 취임하면서 최초의 세컨드 젠틀맨이 됐습니다. 그는 세컨드 젠틀맨으로 고위급 외교사절로 활동하거나 정치행사에 참여하는 등 국내 일정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 러시아 장성들을 사살했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4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미국의 도움으로 얼마나 많은 러시아군 장성들이 전사했는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는 우크라이나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비밀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러시아군 장성 12명이 전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우크라이나군이 자체 정보에 미국이 제공한 정보를 합쳐 러시아군을 공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미국이 어떻게 관련 정보를 확보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찰 위성이 수집하는 정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 끼고 나토에 가입을 신청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즉각 안보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냉전기간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러시아가 지난 2014년 크름반도를 합병하고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을 보고 나토 가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 가입 신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알린데 스웨덴 외무장관은 4일 토니 브링컨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으로부터 안보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았다고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지난 2년간 1,490만 명에 달한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집계보다 2.5배가 많은 숫자입니다. 기존 집계된 코로나 사망자 수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540여만 명이었습니다. 이날 나온 신규 사망자 수치가 기존 집계보다 훨씬 많은 이유는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의료 보건체계 부담 가중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람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WHO는 설명했습니다. WHO는 사망자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죽음 가운데 절반이 인도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의 공식 사망자 통계는 48만 명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최첨단 반도체 개발과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4일 워싱턴을 방문해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지나 레이먼더 상무부 장관과 각각 회담을 가졌습니다.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그랜홈 장관과의 회담 뒤 성명을 내고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 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협의를 발족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레이먼더 장관과의 회담에서는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이윤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올해 14번째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괌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는 오전부터, 황해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는 5에서 15mm, 평안남도와 함경도, 황해도는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와 서해북부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올해 14번째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과 결부지으면서 전 세계를 위협하는 불법적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고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중국의 책임도 상기시켰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미사일 시위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영내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I'm not sure if I heard you perfectly, but it was a ballistic missile that the North Koreans launched. We condemn.
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 북한이 최소 3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발사도 규탄한다며 이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북한의 주변국들과 영내, 인도태평양 전체에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United States, and we have said this before, we've said this in the aftermath of other recent provocations,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our treaty allies.
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도발들 뒤에 이미 밝혔듯이 조약 동맹인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조약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해 북한의 도발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도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중국의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지 않은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중국의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상기시켰습니다.
Each of these provocations has been a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들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다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며 대북 안보리 결의와 규탄 성명이 여러 개라는 사실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불안정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도전과 관련해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전 세계의 동맹과 파트너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험과 관련해 우리는 최근 중국 측과 만났다며 성김 대북특별대표와 블링컨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 등을 만난 것을 언급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 측 상대와 만나는 모든 기회에 북한 도전을 언급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차기 정부가 사드 배치를 원하면 미국이 고려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프라이스 대변인은 모든 국가들은 내재적인 자위권이 있다며 조약 동맹인 한국의 방어에 대한 약속은 철통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어떻게 최선의 방법으로 철통같이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동맹들 사이에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4일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 탄도미사일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탄도미사일이다라며 더 이상의 추가 정보를 제공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동맹의 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4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still very deeply concerned about these tests and the provocative nature of their continuing ballistic missile program.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빈도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런 시험과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도발적인 성격에 대해 매우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단지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이런 도발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규탄해온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에 전제조건 없이 마주앉아 논의하자고 촉구했고 또한 우리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의 준비태세에 계속 집중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며 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거론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발사를 여전히 분석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동맹인 일본, 한국은 물론 역내 다른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still analyzing this launch. We're certainly aware of a ballistic missile launch yesterday.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발사에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선 시기와 관련해 특별히 어떤 것이 필요한 때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뭔가를 하기에 좋은 시기는 결코 없다며 역내 동맹 파트너와 협의할 것이고 계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ven if it's a failure, and again, we're still assessing this one, so I'm not going to get into details of it, but with each test they run.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매번 실험을 통해 배우고 가끔은 실제로 향상한다며 북한의 위협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그들이 계속 실험하며 계속 배우고 프로그램을 계속 조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제기하는 위협이 증가한다고 평가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러한 행동을 규탄하고 북한의 더 이상의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번 발사가 미국이나 동맹의 병력과 영토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국은 여전히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역내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강화된 대북정보 감시정찰 수집 활동과 미사일 방어 대비태세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정보 또는 특정 전력보호 전력태세 조치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한국과 일본, 미국 본토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과 역내 평화 및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BU 뉴스 박동정입니다.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괌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괌 당국은 사만다 브레넌 국토안보 고문을 인용해 발표한 성명에서 보도된 발사가 괌이나 북마리아나 제도에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한다는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레넌 고문은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연방 및 군사 파트너와 함께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모든 사건들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괌 당국은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이 마리아나 지역 융합센터와 미 연방, 군사 파트너들과 함께 최근 북한이 쏘아올린 미상 발사체에 대한 보도들을 포함해 역내 주변 사건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4일 낮 12시 3분께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달 16일 함흥 일대에서 신형 전술 유도무기 두 발을 발사한 지 18일 만이자 올해 공개된 14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유엔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올해 14번째 무력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역내와 국제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또다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은 북한이 4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I mean, I think this launch and which comes on top of other launches and other other activities that we've seen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only contributes to increasing regional and international.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올해 들어 14번째 미사일을 쏘아올린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이번 발사와 더불어 다른 발사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다른 활동들은 역내와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작용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외교적 관여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가는 유일한 통로로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또다시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무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북한의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는 노골적인 국제법 무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며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이날 VOA 논평 요청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마다 강력하게 규탄했다며 지난 성명으로 대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캐나다 외교부는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화와 외교가 북한 주민의 안보와 안정, 경제적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향한 노력을 지지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들어 북한이 14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높은 빈도로 반복적으로 미사일을 쏘고 있다며 이 같은 북한 행동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치적 노력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중국 북핵 수석대표 루샤오잉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핵 없는 한반도를 지지한다며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평화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여전히 강조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현지 시각 4일 낮 12시 3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달 16일 신형 전술유도 무기 두 발을 발사한 지 18일 만이자 올해 공개된 14번째 무력수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일본 방위상이 미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비판하며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이 4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올해 1월 미일 외교 경제장관 2+2 회의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가 보여주듯 세계가 급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전날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이 더 심각하고 더 임박한 위협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깊은 우정과 신뢰 그리고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가치로 묶여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러시아의 근거 없고 무모한 우크라이나 침공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에 대한 모독이며 모든 곳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데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침략은 우리가 모두 구축하고 방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도전을 강조하기 때문에 유럽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국은 모두에게 번영과 안보를 허용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협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최근 행동은 그 질서를 뒷받침하는 공통의 규범, 가치 및 제도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런 도전에 직면해 우리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포함해 훨씬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 일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일본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재래식 및 핵능력의 전체 범위를 사용해 확장된 억제 공약을 포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오스틴 장관은 4개국 공동협의체인 쿼드, 호주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또 다른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국제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를 분리할 수 없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 안보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강화해 나가기로 결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억지력이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핵 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확장 억제가 여전히 중요하고 단호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직면한 현재의 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억제 및 대응을 위한 동맹 능력을 강화하는 데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앞으로 미국 미사일 방어청과 사이버 사령부를 방문해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항일 빨치산 창건 열병식 등 내부 행사에 집중했던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이달 중 있을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 출범과 미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강도를 높인 추가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지난 4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6일 신형 전술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한 뒤 18일 만에 무력 도발이었습니다. 지난달 말 항일 빨치산 부대 창건 기념 열병식 등 내부의 대규모 경축 행사에 집중했던 북한이 이달 들어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겁니다. 올 들어 이미 14차례 벌어진 북한의 도발은 이달 중 더 거세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 출범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21일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의 변수가 될 만한 커다란 정치적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례에 비춰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도발을 통해 한국 정부를 길들이려는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에도 핵과 미사일 도발을 연이어 실시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뒤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 나선 바 있습니다. 박 교수는 미한 정상회담 또한 북한이 자신들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형 도발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아주 좋은 또 기회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존에 갖고 있는 메시지를 훨씬 더 극적인 효과를 보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를 해서 자신들의 스케줄을 짰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이번 미한 정상회담 등을 통해 파격적인 제안이 나오지 않는 한 위협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 박사는 현 상황에서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를 1차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시험 발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CBM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사를 해봐야 되고요. 극초음속 미사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탄도미사일 부분은 기술적으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향후 수차례가 아니라 수십 차례 이상 발사해야 될 가능성도 높아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쓸만한 도발카드로 추가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시험 발사 이외에 군 정찰위성 발사, 지난달 열병식 등에서 모습만 보여온 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시험 발사,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진 3,000톤급 잠수함 진수 등을 꼽고 있습니다. 북한이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3일 전이던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실시한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북한은 이미 수개월째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반적으로 평가할 땐 소형의 전술 핵무기 쪽이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주요 관영 매체들이 4일 이루어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데 대해 엇갈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통상 미사일 발사 다음 날 관영 매체를 통해 전날 발사의 성격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기사와 함께 발사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했지만 이번엔 관련 보도가 일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이 ICBM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침묵하는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이번 발사는 사거리와 고도 등으로 미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군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시험 발사로 보인다며 화성 17형 ICBM을 발사체로 쓰려 했다가 실패하자 화성 15형으로 급을 낮추면서 굳이 보도할 이유가 없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성 17을 가지고 진행하다가 그게 실패를 하니까 결국은 다른 이제 화성 15 정도의 ICBM을 가지고 위성을 쏘기 위한 이제 첫 번째 시험으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보살 이유가 없겠죠.
북한은 앞서 지난 2월 말과 3월 초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정찰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당시 미한 당국은 이 미사일을 화성 17형으로 판단했습니다. 북한은 3월 16일에도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쐈지만 발사 직후 폭발했습니다. 북한은 같은 달 24일 미사일을 쏜 뒤 화성 17형 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제시한 영상 자료가 조작됐다며 실제 쏜 미사일을 화성 15형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한국 군 당국이 파악한 고도와 사거리로 볼 때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북한이 보도를 잠시 미루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지난 2월 말과 3월 초 일주일 사이 두 차례 정찰위성 관련 중요 시험을 진행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추가적인 시험을 진행한 뒤 관련 보도를 내놓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정찰위성 시험을 위한 발사를 진행했지만 원하는 수준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공개하지 않은 데에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그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비례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를 언급한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중국이 펴온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이 북한의 무력 실을 자제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완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사 헤넘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 시점에서는 사진 등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아 북한이 이번에 시험한 미사일이 화성 15형인지 화성 17형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이 올해 앞서 진행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 시험과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북한이 ICBM 기술을 완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he said it was 700. So in February it went.
해남 연구원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700km 정도로 지난 2월에 620km, 3월에 560km보다 조금 더 멀리 발사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사일에 실은 탄두가 대기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와 미사일을 목표를 향해 정확히 발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험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북한이 2월과 3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기술을 시험한 것이라고 주장한 미사일 발사가 북한이 개발 중인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와 연관돼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키 판다 선임연구원도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2월과 3월 발사됐던 미사일과 비슷하다며 이번 발사를 통해 다탄두의 미사일 탑재뿐 아니라 화성 15형이나 화성 17형에 쓸 수 있는 ICBM용 로켓 부스터의 비행 등을 시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험을 통해 엔진 성능에 대한 데이터를 얻게 되면 전반적으로 미사일의 안정성을 개선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Develop multiple warheads, but it's also the idea that this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이번 미사일 발사를 북한이 지난달 16일 발사된 화성 17형이 평양 상공에서 폭발한 것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했습니다. 북한이 화성 17형을 제대로 발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This test shows they're still trying to prove to the world that they can make it work.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 관여했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 정권이 지난해 1월 발표한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에 맞춰 무기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 대표는 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완성해 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이후 이 같은 의지를 명확히 했다며 3월 24일 화성 17형 ICBM을 발사하고 지난달 25일 열병식에서 화성 17형 두 기를 등장시킨 것, 또 핵무기의 용도를 억지뿐 아니라 북한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면 공격에도 쓸 수 있다고 발언한 것 등이 모두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북한에 이러한 역량이 있다는 것, 또 세계가 핵보유국인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Perfecting hi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I mean, he's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북한 정권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고 특정 역량을 개발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면서 북한 정권은 이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은 무기체계를 시험할 적절한 때가 되면 시험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립 윤 전 국무부 선임 보좌관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지난해에는 4번에 그쳤지만 올해 들어 이미 14번에 달하는 것에 대해 미사일 체계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북한 정권의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선임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한 가지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 한국에서 윤석열 신임 대통령의 취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 새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새로 들어올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북한은 그것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도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새로운 한국 정부가 출발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과 한국의 동맹인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세계 지정학적 여건이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하는 데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게리 세이무어 전 백악관 대략 살상무기 조정관은 중국이 추가 대북 제재를 반대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도 별다른 처벌 없이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무어 전 조정관은 북한은 이번 미사일 시험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의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훗날 재개될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해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부는 미사일 개발과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새로운 핵 독트린 그리고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자신들이 이렇게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미국과 한국, 국제사회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고 도전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부는 그러면서 북한에 이어지는 도발에는 미국과 한국 등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겠지만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양보를 할 의사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평양 순안공항 일대에서 최근 며칠 사이 특이 동향이 관측됐습니다. 활주로 북부지대에 수십 대의 차량이 나타났는데 이번 발사와의 연관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평양 순안공항의 북부지대 차량 수십 대가 몰려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BOA가 한반도 시각 4일 오전 10시 32분께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차량은 군용으로 사용되는 북부 활주로 지대의 남쪽 부분에서 집결한 형태로 왼쪽의 활주로와 반대편 유도로에 분포돼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미사일 발사 시간인 오후 12시 3분보다 약 1시간 30분 전에 촬영됐습니다. 차량은 발사 전날인 3일과 이틀 전인 2일에도 같은 지점에서 위치만 조금 바뀐 채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일반의 공개가 제한된 2일자 위성사진을 통해선 승용차보다 긴 차체의 트럭 혹은 버스가 각각 활주로와 유도로의 안쪽 공간을 마주보고 서 있는 상세한 현장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대수는 왼쪽 활주로와 오른편 유도로에 각각 18에서 20대씩이었으며 유도로만을 특정할 경우 위쪽에 12대, 아래쪽에 8에서 10대가 집결했습니다. 차량이 처음 이 일대에 등장한 시기는 지난달 27일 전후로 추정됩니다. 이달 이후에 나타난 규모에는 못 미치지만 지난달 27일을 기점으로 현장에 차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1일까지는 구름에 가려 차량 대수의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다가 2일과 3일, 4일자 위성사진에서 수십 대의 차량이 확인된 겁니다. 이처럼 많은 차량이 그것도 미사일 발사를 며칠 앞두고 현장에 집결한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4일 북한이 화성 17형이라고 주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한 장소가 이곳에서 남쪽으로 약 5.5km 떨어진 장소였다는 점에서 이번에 차량이 발견된 북부지대에서 실제 발사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지난 3월 24일과 동일한 장소에서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번 차량의 움직임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곳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건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3월 16일 ICBM 발사 당시와 유사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한은 발사를 며칠 앞두고 이번에 차량이 발견된 곳과 같은 지점에 비슷한 규모의 차량을 동원하고 또 발사와 관련 있어 보이는 포대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이들 차량은 발사 전까진 활주로와 유도로에 머물다 발사 다음 날 활주로와 유도로 사이로 들어와 목적을 알 수 없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움직임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해석하면서 미사일 발사가 결국 실패로 돌아간 데 따른 작업인지에 주목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약 1시간 30분 전에 촬영된 4일자 위성사진에는 이동식 발사 차량 등 발사 관련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3월 24일 ICBM이 발사됐던 평양 순안공항 남쪽 지대에도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식별될 수 있는 물체는 없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발사 차량은 순안공항 남쪽에 위치한 실리 미사일 지원 시설의 하늘색 건물을 빠져나와 길을 따라 약 1.2km 이동한 뒤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해당 발사 장소는 실리 미사일 지원 시설에서 직선 거리로 약 800m, 평양 순안공항의 민항기용 활주로에서 불과 약 1km 떨어진 지점으로 당시 전문가들은 실패 시 공항과 인근 주거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인권단체가 중국에서 체포돼 1년 넘게 억류 중인 탈북민 3명에 대한 진정서를 UN에 제출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들 탈북민을 임의로 체포하고 구금해 강제실종 상태로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 단체는 UN 등 국제사회와 한국 새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이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중국에서 억류된 탈북민 3명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진정서는 탈북민 리홍기, 양순여, 이태인 씨 측을 대리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이 4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시 출신인 리홍기 씨와 양순여 씨는 부부이며 리태인 씨는 이들의 30대 아들입니다. 진정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 한국에 오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발이 묶여 중국 선양 근교에 머물다가 지난해 1월 6일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선양에서 지린성 연길의 수감시설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들의 자유를 박탈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의 구금 상태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성명서에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2020년 1월 그로 인한 국경 봉쇄로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민들은 구금 상태에서 결국 북한으로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경제적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는 탈북민을 송환하는 관행을 조만간 재개할 조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이어 중국 당국이 이들을 구속영장 발부 등 없이 이미 체포 구금하며 자유를 박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6일 체포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로 실종돼 연락이 끊긴 상태라며 강제 실종은 국제법 위반이며 이미 구금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규범에 따라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험에 처하거나 고문, 부당한 대우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개인을 다른 국가로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진정서에서 유엔 강제 실종 실무 그룹에 이들 탈북민 3명에 대한 자유 박탈이 임의로 이루어졌으며 세계 인권 선언에서 명시한 여러 조항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정부에는 이들의 상황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관련 국제 규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진정서를 작성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4일 VOA에 코로나 국경 봉쇄로 약 1,000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중국에 구금 중에 있고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함으로써 이거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런 이제 중국이 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한국 정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정부라든가 다른 이제 그 유엔 차원에서도 이제 그 계속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신희석 법률 분석관은 특히 결국 한국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가족으로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박보경 씨는 앞서 지난 3월 초 당시 한국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인에게 자신의 가족을 비롯해 탈북민 수백 명의 석방 노력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박보경 씨는 당시 VOA에 가족들의 체포 소식을 듣고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도움을 호소하고 중개인을 통해 지역 공안 당국에 뇌물도 시도했지만 모두 허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에 있는 외교부에도 했었고 저기 신양리 그 대사관에도 전화를 해서 엄청 가절히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은 안 된, 그냥 안 된다 이러고 너무 안타깝죠 그게. 네, 제가 중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박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최근 공약을 통해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로 인식해 홀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야당 후보에게 직접 손으로 편지를 써서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외화 탈취를 위해 새로운 변이 랜섬웨어 4종을 아시아 지역에 유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가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 소속 해킹 부대와 산하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외화 탈취를 위한 암호화폐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 등 금융 해킹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본부를 둔 사이버 보안업체 트렐릭스는 3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 부대인 180부대와 관련이 있는 해킹 조직이 새로운 형태의 변종 랜섬웨어 악성코드 4종을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한 뒤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해킹 수법인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북한 당국이 외화 탈취에 나선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랜섬웨어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 부대인 180부대 라자루스가 개발한 VHD 랜섬웨어와 유사한 소스코드가 발견되는 등 프로그램 설계가 동일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랜섬웨어 해킹을 해제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 메시지에 등장하는 이메일 주소가 서로 동일하고 과거 사용된 것과 유사성이 있는 등 북한 당국과의 연관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트레일릭스의 크리스티안 비크 수석연구원 겸 수석엔지니어는 4일 VOA에 북한의 이번 랜섬웨어 해킹 공격에 금전 요구와 추적 회피 등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말레이시아 지역에서 일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킹을 하고 금전을 요구한 뒤 정체를 숨기기 위해 흔적을 분산시키는 랜섬웨어 해킹을 통해 목표물을 까다롭게 선택하고 실제 돈을 탈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지난 수년간 북한의 악성코드 유포를 추적 연구한 결과 북한이 암호화폐와 같은 큰 단위의 해킹과 랜섬웨어 같은 작은 단위의 해킹을 혼합해 외화 탈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Unit 180 is one of the examples that are directly working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But there are
북한 정권을 위해 일하는 정찰총국 소속 180 해킹 부대와 해킹에 매우 능숙하지만 그런 정부 조직에 들어가지 못하는 젊은 해커들을 규합한 연계 조직이 북한 정권의 국방 전략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파견돼 랜섬웨어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크 수석연구원은 북한이 정권의 외화 벌이를 위해 암호화폐 해킹 등 규모가 큰 해킹에 주력하고 있지만 이번처럼 소규모 랜섬웨어 해킹에도 산하 또는 연계 조직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런 공격 시도를 통해 랜섬웨어 공격이 의미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방법인지 알아보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크 수석연구원은 또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핵심 해킹 부대로 언급된 180 부대를 최근 북한이 금융 분야 해킹 공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주목해야 할 조직으로 지목했습니다.
And one of the ministries, they actually are like the big boss of Bureau 121.
북한 당국의 사이버 작전을 총괄하는 경찰총국 소속 121국 산하에 여러 임무를 가진 사이버 부대가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 시스템 해킹을 총괄하는 180부대의 역할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해킹 공격 양태와 180부대, 그 연계 조직의 활동을 보면 과거 정보나 첩보 분야에 주력했던 것과 달리 다른 그 어떤 분야보다도 금융 해킹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비크 수석연구원은 북한의 해킹 능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취약점이 발견되면 즉시 새 기술을 적용하는 데 매우 민첩하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ve seen them adapting a lot and actually they're pretty fast if something new comes out like the log4j vulnerability.
비크 수석연구원은 그런 면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국가 주도 해킹 세력과의 수준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산업 스파이나 정보 분야 탈취에 앞서 있는 것과 같이 북한은 금융 분야 해킹에 초점을 맞추고 역량을 집중하는 등 해킹에 대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2017년 워너크라이 2.0 랜섬웨어 공격으로 미국과 아시아, 영국 등 150여 개 국가의 항공, 철도, 의료 네트워크를 마비시키고 복구 대가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요구한 것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2월 가상화폐 탈취 시도 등 사이버 범죄 공모에 가담한 혐의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고 연방수사국 FBI와 재무부 등은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의 위협을 경고하는 부처 합동주의보를 발령했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는 오전부터, 황해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는 5에서 15mm, 평안남도와 함경도, 황해도는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오겠고 평안북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 23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2도, 양덕 아침 10도, 낮 22도, 신의주 아침 12도, 낮 16도, 부성 아침 11도, 낮 1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0도, 낮 최고기온 17도, 강계 아침 11도, 낮 18도, 피천 아침 10도, 낮 19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낮 20도, 개성 아침 12도, 낮 23도, 사리원 아침 13도, 낮 24도, 신계 아침 11도, 낮 2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흐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14도, 낮 24도, 장전 아침 14도, 낮 23도, 평강 아침 9도, 낮 22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함경남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 비가 오겠고 함경북도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8도, 낮 14도, 장진 아침 3도, 낮 16도, 성진 아침 8도, 낮 14도, 김책 아침 10도, 낮 2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7도, 낮 16도, 김영관 아침 7도, 낮 18도, 삼지연 아침 7도, 낮 1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와 서해북부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해상은 동해 앞바다는 구름 많다가 먼 바다는 맑다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먼 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북부 앞바다는 오전에는 0.5에서 1.5m,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북부 먼 바다는 오전에는 1에서 2m,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5월 6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들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면담에 대해 우리가 제공하는 안보, 경제, 인도적 지원 문제를 얼굴을 맞대고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이 밖에도 러시아를 강력하게 압박하는 문제와 함께 앞으로의 진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약속한 것 중 하나는 미국 외교관들을 다시 복귀시키는 것과 새로운 미국 대사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가 계속 야만적인 행위와 살상과 파괴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용감히 맞서 싸우고 있으며 우리는 전 세계와 협력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전쟁의 목표와 관련 러시아는 실패하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성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ussia has sought as its principal aim to totally subjugate Ukraine, to take away its sovereignty, to take away its independence.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을 빼앗는 완전한 복속을 추구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휘두르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와 반대로 지리멸렬한 군사력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경제는 제재를 받고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를 떠나 상황이 상당히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는 서방과 나토를 분열시키려 했지만 우리는 그 정반대 현상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이번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주권국으로 또 독립국으로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보다 훨씬 오래 갈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마지막 성공을 볼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소재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5일 격렬한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 추산으로 약 2,000명이 아조스탈 제철소 안에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인 수백 명도 제철소 안에 대피했습니다. 제철소 안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이끄는 아우저우 연대의 스비아토슬라브 팔라마 부지휘관은 우크라이나 채널 24에 러시아군이 제철소 안에 들어왔고 격렬한 저항에 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팔라마 부지휘관은 격렬한 정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다친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제철소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압력을 넣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친 군인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저항하는 아조우 연대 군인들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항복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오는 10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단선인의 취임식에 세컨드 젠틀맨을 축하사절로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세컨드 젠틀맨은 미국 권력서열 2인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그 엠호프 변호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부인은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에 취임한 이후 엠호프 변호사가 외국 정상 취임식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외국 순방에 나서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그는 지난해 8월 도쿄 장애인 올림픽에 미국 사절단을 이끌었고 11월에는 부인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엠호프 변호사는 아내가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부통령이 취임하면서 최초의 세컨드 젠틀맨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 러시아 장성들을 사살했다고 뉴욕타임스 승문이 4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미국의 도움으로 얼마나 많은 러시아군 장성들이 전사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는 우크라이나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비밀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러시아군 장성 12명이 전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우크라이나군이 자체 정보에 미국이 제공한 정보를 합쳐 러시아군을 공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미국이 어떻게 관련 정보를 확보했는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 가운데 하나가 정찰 위성이 수집하는 정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전선에서 다수의 러시아군 장성이 전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스웨덴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을 신청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즉각 안보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냉전기간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러시아가 지난 2014년 크름반도를 합병하고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보고 나토 가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 가입 신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안 린데 스웨덴 외무장관은 4일 토니 브링컨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으로부터 안보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았다고 자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지난 2년간 1,490만 명에 달한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집계보다 2.5배가 많은 숫자입니다. 기존 집계된 코로나 사망자 수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540여만 명이었습니다. 이날 나온 신규 사망자 수치가 기존 집계보다 훨씬 많은 이유는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의료 보건체계 부담 가중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람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WHO 측은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최첨단 반도체 개발과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4일 워싱턴을 방문해 제니퍼 그레넘 에너지부 장관, 지나 레이몬드 상무부 장관과 각각 회담을 가졌습니다.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그레넘 장관과의 회담 뒤 성명을 내고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 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협의를 발족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레이몬드 장관과의 회담에서는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마감뉴스 김정우였습니다. 5월 6일 금요일 BOA 아침 방송을 모두 마치